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느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앙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공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3절부터의 본문은 3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맥락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장 1절 이하에 2절부터 사도는 말이라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말,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위력적이어서 실제로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고 있었죠. 혀는 우리 몸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 삶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혀를 잘 놀릴 수 있다면, 말을 잘 가려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3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6절을 읽어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를 잘 간수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혀는 마치 불처럼 움직여서 삶 전체를 살라버리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러한가? 혀는 좀 신경 쓰면 간단히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보았었죠. 그러니까 말은 그저 말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다뤄서는 말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해도 우리는 속으로 계속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 마음에서 쉬지 않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들려주고 싶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 전체, 인류가 처한 문제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복음을 통해 구원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상황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8절은 인류의 기본 세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힘을 지닌 혀가 쉬지 않고 악과 독을 뿜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입이 찬송을 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8절과 9절 사이에 큰 전환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었죠. 자, 8절이 인류 전체에 대한 진술이었다면 9절은 그리스도인들로 그 대상을 좁혀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9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적어 놓은 것이죠. 자, 구원받아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도 하더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과는 달리 악과 독 말고 다른 것들도 그 입이 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상태,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맞이한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은혜를 입으면 단번에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에게는 전에 없던 좋은 일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찬송은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전에 없던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을 보고 아니, 이런 변화가 나에게 생겨난 것인가 하고 놀라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대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원래부터 마음이 비단결 같아서 간혹 실수하면 놀란다고 생각을 하죠. 자, 하루를 잘 보낸 것 같은데 밤에 떠오르는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기억에 많이 남으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밤 내내 끙끙 앓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 생각 같은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일 말고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일 말고는 정말 다 잘했던 것인가? 주위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평을 할까요? 정말 저 사람은 마음이 비단결 같아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실은 그들이 내 부족함을 다 알면서도 많이 받아주고 있었던 것인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억에 떠오르는 우리 마음, 우리의 감각에 잡힌 그 잘못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부분 잘못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주고 있었던 것인가에 놀라야 더 적절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여서 마음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너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점이 인류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로 어딘가 뒤틀려 있고 비뚤어져 있는 것이 인간의 형편인 것이죠. 자, 사람 마음이 정말 그렇게 곱기만 했다면 우리 사는 게 그렇게 피곤할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은 열심히 노력해야 사소하나마 좋은 것을 낼 수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하시면 우리 마음에 전에 없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조금씩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할 때 놀랄 것이 아니라 좋은 일 할 때 놀라는 게 맞습니다. 마치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공을 하늘 위로 던졌는데 공이 천정을 뚫고 하늘 위로 올라간다면 정말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을 던진 내 손을 쳐다보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자, 우리 입에 찬송이 나온다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야 맞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8절과 9절 사이에는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를 근거로 우리에게 사도는 10절부터 다음과 같은 권면을 이어갔죠. 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에게 생긴 변화의 조짐은 아직 미약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죠. 자, 우리는 아직 잘 못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선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가 아닌 찬송으로 우리의 입을 채우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입어 마음의 변화가 생겼으니 사도는 이제 우리에게 내 형제들아 라고 다정히 부르면서 그 입에서 짠물이 아니라 단물이 나오게 하자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인간을 가시나무와 찔레, 찔레도 가시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가시가 가득한 나무에 비유하셨었죠. 그런데 사도는 지금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화과와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가시나무나 찔레가 내놓는 열매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에만 가득하고 도무지 이루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아직 미약하지만 우리는 전과 다른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좀 더 길게 부연할 수 있는 것은 이에서 이로부터 더 나아가 사도가 비유하듯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에 따라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감람 열매와 무화과는 다 좋은 열매지만 감람 열매를 무화과가 맺는 것은 아니고 무화과 역시 포도나무가 맺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채로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도 획일적으로 마치 하나의 본에 찍어내놓는 것처럼 우리를 낳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참으로 독특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면 아주 다채롭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률적으로 서로를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에게는 낯설고 새로운 사실이죠. 자,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 기준은 훨씬 획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학을 가도 남들 갈 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도 다들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살면서 경험하는 온갖 일들을 다 남들 할 때 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자, 남들 같지 않을 때면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끼죠. 자, 그러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람 열매와 무화과는 다 좋은 열매지만 모든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자, 내가 맺게 될 그 열매를 소원해야지 좋은 열매라면 뭐든지 내가 맺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끼리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다른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위에 누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 같이 기뻐해줘도 됩니다. 내 것 빼앗아서 그 사람이 그 열매를 결실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직 못 맺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결실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각각 따로 새롭게 창조해내신 그런 존재들이니 우리는 각자 자신의 몫에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마음 괴로워하지 않고 서로를 마음껏 축복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12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앞에까지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생긴 새로운 변화가 대조가 나와 있었는데 오늘 읽은 13절부터 이와 같은 대조가 좀 더 선명히 이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자,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행함에 대한 문제죠. 앞에서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내자고 말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일, 단물을 내는 일이 행함과 관련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행함은 그저 행동 하나 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이 담기는 삶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꺼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보통의 생각을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리석기를 바라지는 않죠. 자, 그땐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리 어리석게 그랬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후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살고 싶은 것이죠. 사도는 그렇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뭐 우리를 포함하여 이제 말을 그런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자, 지혜롭게 사는 것이 관심이라면 그 삶은 좋은 것들로 채워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 여기 선행이란 말이 그런 뜻이죠. 자, 선행은 못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도덕적인 차원의 말이라기보다는 삶은 좋은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좋은 행동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여기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행동으로 채워지는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자, 사도는 지금 지혜롭게 좋은 행동으로 채워지는 삶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행동이 삶을 채워야 하는가? 자, 온유함으로 설명되는 행동이 그 삶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온유함이라는 항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삶은 무엇인가?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자, 성경은 온유함을 그 설명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갑자기 온유함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 풍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읽어볼 텐데, 자, 우리 마음의 풍경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지혜가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기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16절까지와 17절부터로 이야기가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 절마다 언급되는 것들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14절에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로부터 어떤 자랑이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 마음속에서 어떤 풍경을 읽어내냐 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고 거기서부터 유래하는 자랑이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면 이런 삶을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여기는데 이와 같은 생각을 판단하죠.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식의 생각, 이런 식의 삶은 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결과는 16절에서 말하듯 혼란과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17절로 넘어가면 이와 대조되는 다른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언급하고 있죠. 자, 15절에 이러한 지혜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지혜와 다른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지혜는 여러 형용사로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용사들은 13절에서 나온 온유함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일단 짚을 수 있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에서 나오는 삶의 내용을 화평, 평화라고 말하고 있고 이 화평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해서 이 삶의 도착지가 무엇인가 16절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따라 내려왔지만 금방 머리에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와 찔레를 인간에 비유하셨었는데 바로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자, 이 독한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을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시기심과 경쟁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이 사람을 유독 나쁘게 보아서 이제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금세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죠. 자, 사람 마음속을 함부로 이러니저러니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린 언제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자, 우리의 행복감과 불행감에 영향을 끼치는 단연코 큰 요인은 다른 사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상태와 아주 깊이 묶여 움직이곤 하죠. 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면 함께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쁨에 겨워 웃음이 끊이지 않으면 우리 기분은 이상스럽게 가라앉죠. 같이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다른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소해하지는 않더라도 보통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곤 하죠. 자, 즉 우리의 마음은 다른 이들의 행복과 불행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한가? 자, 성경은 우리 마음 속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14절의 말이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문제가 같이 언급되어 있죠.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즉 다른 이들의 행복과 불행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내 마음을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경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이 시기심과 경쟁심을 근거로 우리의 자랑거리를 찾아내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나와 비교해서 어깨를 으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만 대학에 붙고 친구들은 다 떨어지면, 나만 직장에 취업하고 친구들은 다 백수면 나의 남다름이 자부심의 원천이 되곤 하죠. 자, 꼭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친구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진심인데 그 진심과 함께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자랑스러움의 원천으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품격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입에 잘 올리지 않는데 성경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 분명히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담아서 14절을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그에 따라 너의 남다름을 자랑스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는 너희가 진리를 거스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을 밟으며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그렇게 나를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해서는 진리를 거스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가 행복을 그런 식으로 찾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것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자신을 높이고 싶은 사람은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모임을 또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조회에 내가 다른 조원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드러내기를 골몰하는 거기에만 관심 있는 조원이 있다면 조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할 것이고 조언 가운데 정말 성숙해서 배려심이 가득한 그런 조언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그런 사람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은 그렇게 시기심과 경쟁심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시도를 땅 위의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익숙한 방식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지혜를 그저 정욕, 육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고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점에서 귀신의 것이라고, 악마적인 것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이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 싶지만 우리의 실제 경험과는 참 다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전에 없는 동기부여를 받는지 잘 알고 있죠. 무언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승부욕을 욕에 불타게 할 때 우리는 업적을 내곤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우리가 거둔 것, 때로는 우리가 소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더 외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더 필 때도 많았던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는 이루지 못해서 우울해지고 시기심만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를 성경의 1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경험하는 것, 혼란과 악한 일이라고 일컫고 있죠. 여기 혼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많은 영어 성경은 disorde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disorder, 질서가 사라진 것인데 바로 이 말, 자, 이건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장애라고 번역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우울증의 정식 명칭이 우울장애죠. 자, 강박증도 강박장애입니다. 공황증도 공황장애고 불면증도 불면장애입니다. 전부 디스오더죠. 자, 유명한 PTSD라는 게 있죠. 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D가 이 디스오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 하면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그저 따라가면 우리는 그 디스오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갖가지 장애를 경험하며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온갖 추한 일을 벌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스스로도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에 악을 박아넣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는 불행해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나아지길 바랐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도 잃어버리고 삶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과연 다른 길이 있을까? 어차피 우리 다 마음속 그런 것 아닐까?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지.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별로 마음에 흡족하지도 않은 삶을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사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고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고 앞에 야고보서는 이야기했죠. 자, 그리하여 구원된 우리 마음에는 이 시기심과 경쟁심 말고 다른 것으로도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 17절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길을 17절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길은 성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영어 성경으로 영어 번역으로는 pure라는 말인데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그냥 편안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속마음을 감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위로부터 난 지혜에 따른 삶은 드러난 것과 숨은 것이 다르지 않은 그런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화평한 것이라고, 자, 평화롭단 말이죠. 자, 관용한다고 말합니다. 친절하다는 말이고 양순, 또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자, 단어마다 다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기회로 미루고 우리는 여기 양순이라는 말을 좀 더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양순하다는 말을 그 ESV 영어 성경은 영어로 이렇게 옮깁니다. Open to reason. 자, 이성에 열려있는 이란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일에 열려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진짜 사람이 보이기 어려운 행동이죠. 자, 누가 뭐라 그래도 내 행동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그 일을 다 받아들이며 느긋하게 여유를 갖는 것은 우리가 보통 발견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에는 이런 여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아니 늘 상대가 나를 우습게 여길까 긴장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삶은 이렇게 여유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참 좋아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13절에서 말한 온유함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가까이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사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이 서 있지 않고 느긋하다면 우리도 덩달아 느긋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나 하나 잘나서 사람들을 밟고 자랑스러워하는 것과는 다른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삶의 화평, 평화가 있게 될 때 삶의 목적지는 18절이 말하듯 의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의 또는 정의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바로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며 이루려고 하셨던 그 원래의 의도, 그것이 바로 이 의로운 상태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혀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바로잡혀 있는 것이 의로운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표현을 바꿔서는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삶을 영위하느라 바쁜 우리들에게 사도가 말을 걸고 있습니다. 자,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 되었든 삶에 낙오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느라 몸과 마음이 온통 긴장되어 있는 우리에게 사도가 우리의 등을 어루만지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만 마음을 놓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는 더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을 따라 너희도 한번 행복해지는 일을 경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평화를 얻겠노라고, 좀 마음 편해보겠노라고 평생 그렇게 긴장하며 살고 있는데, 성경은 아니, 지금부터 평화로워도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살면 내내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두 가지 길인 것이죠. 한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길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을 내 무기로 삼아 어떻게든 남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렇게 쟁취해가는 길이라면, 다른 길은 구원으로 새롭게 열리는 삶이죠. 평화로움으로 아로새겨져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십니까? 자, 마음에 드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길이 있느냐일 텐데,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그런 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그런 세상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저 한번 소망해 보는 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다고 말해오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류의 그 소망이 그저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평화로 설명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삶을 망가뜨려서 어떻게든 자기를 지켜내야만 한다고 핏발이 서 있었지만 평생의 수고에도 손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이죠. 이런 게 대체 사는 것이겠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냐고 묻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를, 그렇게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는 이제 웃으면서 살아도 된다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세계, 그런 삶을,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 우리가 응답하기를 빕니다. 자, 응답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으로는 잘 동의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기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시기와 다툼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낳아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익숙한 죄의 힘을 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발에 힘주셔서 화평의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